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확신으로 우리를 취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라 하시죠?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이고 뭐 분명한 일입니다마는 또한 우리가 그분께 반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벌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 기도하실 때 이렇게 뵈면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초계와 같은 뭐 미물과 같은 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기도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 하는 것들을 고백한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근육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핏줄이 돋아나고 이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인격체로서 승리의 삶들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중요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실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인생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보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의 건강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을 의지한단 말이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만약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빼어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또 몇 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29절까지 이제 보게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뒤집어 엎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의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영적인 축복과 영혼 안에서 우리가 가질 것들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상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것은 우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누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불교니 이런 종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종교가 되는 거죠.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은 그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밖에 하는 게 없다고요. 우상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사고에 우상들은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창조하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한 대여섯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간들이 보인 그 모든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사람은 자신의 시작과 기원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진화론,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더 심합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그런 면에서들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이게 더 밝혀지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다른 난파선과 함께 시대의 고속도로를 따라 남겨진 이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다른 이론을 의지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원과 미래를 모릅니다.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개 박사학위 받은 분들 이렇게 뵈면은 한 분야 말이에요. 그 조그만 분야 이거 알고 있는 것이지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공부한 박사라도 조금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 그는 자기의 기원과 그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우상도 그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모든 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알고 계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멋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24절을 볼까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의 모든 것은 매우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금방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어느 사람이 권총을 들고 자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좋은 동기를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기 목사님은 그에게 만약 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에게 더 좋은 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총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총이건 뭐건 간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의 어느 철학적이거나 우상의 마지막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쭉 뭐 힘있게 가다가 탁 놓쳐가지고 그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툭 놓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그 지경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왔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쫓아왔던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나의 실망이 되기 때문에 툭 이렇게 놓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허탄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만든 조직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답은 커다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매 그 장마다 좀 제목을 붙여드렸어요. 42장의 제목, 주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상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각각의 장에서 이사야는 점진적으로 우상의 정죄 쪽으로 쭉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여호와의 종이고 마가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분명히 밝혀지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제를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사이에는 주님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적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1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이 보라는 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뭐랄까 좀 소집 나팔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의 목회를 특징지어 주는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주에 대항하기 뭐랄까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에 대항하고 뭐 혼자 뭐 산다고 하고 뭐 우상에 빠졌다가 뭐 방탕하다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랄까요? 좀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하는 이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죄가 심판을 가져오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마는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묘사하는 것으로서 놀라운 부분이 되어집니다. 6절로 7절을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지상에 처음 계셨을 때 그의 왕권의 보증으로서 이러한 기적들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시므온이 예언을 했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뒤어지는 8절부터의 한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징벌하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사야는 우상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논쟁을 쭉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볼게요. 나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그의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실 겁니다. 지금 그분은 우상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볼까요?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목해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물리적인 지구는 그분의 심판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길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래에 대하여 사실 눈이 어둡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좀 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내실 겁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들이 보듯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주제를 살펴본다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먹을 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는 눈먼 종을 여기에서 그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로 증명해 내십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증거해 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네요. 22절이에요.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절의 주제입니다. 그들은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할 민족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4절로 가보세요. 42장 24절입니다. 야곱으로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국가와 민족은 이스라엘로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을 다시 모을 것입니다. 25절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징벌은 민족에게 회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돌아오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님의 목적에 반대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어지는 장에서 보듯이 대답은 물론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